이 시간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인생들을 영적으로 배부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공급하게 하신 줄 압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허기진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핍도 부족도 느끼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근본적인 가난과 결핍의 상태로 더 벗어나는 길은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배불러지는 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깊은 뜻들을 깨우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할 때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 27명,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지만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8명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름이 여럿 나타나고 있고 또 이들 중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있고 또한 헬라 사람들도 있고 또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고 자신의 집을 교회당으로 제공했던 헌신된 사람도 있었고 어렵게 자기의 삶을 꾸려가는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각양각층에 속한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분모는 이 사람들 모두가 다 복음의 사역의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공동체가 불화와 다툼과 갈등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중에 우리 연산교회를 비롯한 보편교회가 섬김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죠. 복음이 아니었다면 벌써 갈라졌을 것이고 복음이 아니었다면 벌써 깨어졌을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한 교회를 이루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동일한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지체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고 그 관계 맺음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서로 서로에게 안부를 묻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혹은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면 혹시 그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마음은 어떠신지요?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없겠습니까? 하는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차원에서 오늘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뭉뚱그려서 너에게 평강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거명하고 특별히 그들이 행했던 간략한 수고를 언급하는 이유는 자신과 함께 수고한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서로 감사를 표현하는 일에, 문안을 하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바울의 권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12장 1절에서도 권면이 나타났고, 또그 다음에도 권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또다시 권면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 18절을 보시면 권면의 많은 내용이 경고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위로의 말씀도 있고 교훈의 말씀도 있지만 이와 달리 책망과 경고의 말씀도 있음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써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도 그렇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영양소를 다 갖추고 있는 영적인 양식이고 영양제입니다. 어떤 결핍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책망도 있다는 거죠. 경고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경고의 말씀을 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제일 먼저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주의해야 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주의하라는 말씀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의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파송받은 자처럼 그렇게 거짓 행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흉악한 이리가 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게 될 것이라고 역시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물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한 목소리로 거짓 선생에 대해서 경고하는 이유는 교회는 기본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기관이기 때문이고 교회 안에는 항상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첩경이 뭡니까? 좋은 옷을 입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룻밤에 6, 700만 원 하는 호텔에 가장 좋은 룸에 잠을 자는 것입니까? 비록 우리가 마구간 같은 곳에서 잘 수도 있고요. 비록 그냥 뭐 거칠에 그냥 내 벌거벗은 몸을 가릴 수 있는 그런 헝겊 조각으로 우리의 몸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만큼 우리가 잘 먹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그 이유는 우리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저런 말씀을 다 그냥 좋다고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 말씀들이 다 순전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죠.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 때로 임신하지 못한 분들, 검사를 해보면 몸에서 중금속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수은, 카드뮴, 비소, 알미늄.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라고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라면 무조건 다 아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이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를 위해서 거치게 하는 것들을 행하는 자들을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치게 하는 것들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죄를 짓게 하는 행위를 즐기는 자들입니다. 성도 상호 간에 분쟁을 일으키고, 성도들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어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려내는 일입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커피에 조금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스팅을 할때 살펴보고 생두 중에 좋지 않은 것은 뺍니다. 그것은 물론 당연히 몸에도 좋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좋지 않은 것을 가지고 만약에 로스팅을 하면 이게 빨리 타버려요. 타가지고 다른 생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균등하게 로스팅이 되기 위해서는 좋지 않은 생두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건강하게, 순전하게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행하는 사람들을 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주범은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거짓된 교리를 퍼뜨리는 거짓 선생들입니다. 바울은 이런 거짓된 선생들에 의해서 거짓된 가르침에 농락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단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바짝 경계하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교인들이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간 다음에라야 비로소 불사,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안타깝죠.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을 때 이단에 빠진 사람을 몇번 권면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와서도 제가 몇번 권면해 봤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강하게 설득할 때는 알아듣는 듯 하다가 결국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을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들이 이런 면에서 교우들의 영적 상태와 형편을 잘 살펴야 돼요. 아무 때나 가서 성경 공부하고 아무 말씀이라 들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있는지요. 설교도 있고 성경부도 있고 온갖 강의들이 다 있습니다. 좋은 것들 있습니다. 들으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거나 들으시면 안 되죠. 저희 교회 성경부 기독교 고전읽기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어떤 분들이 전화가 때로 와가지고 저희도 참여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문의를 해 오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은 할수 있는데 담당 목사님에게, 교육자에게 반드시 알리고 오십시오. 그러면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경계하라고 말한 이 거짓 선생들,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 보니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섬기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들은 겉으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거짓 교사들이에요.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신학에 능통하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배만 섬기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런 자들은 빌립보 교회 안에도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배가 신이라 그랬어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목회를 자기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생활 방편을 꼭 붙들고서 이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말을 하면서 관계를 좋게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목적이 뭔가? 그리스도에 있지 않고 자기 욕심에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지만 실상 속으로는 주님의 종님으로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섬겨야 될 주님은 섬기지 않고 교인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한 몸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칭찬해 주면 춤을 춥니다. 조금 비난하면 완전히 그냥 낙심해 버립니다. 이게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에요. 신자는 이런 자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말로 교활한 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부드러운 말, 다정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말이 부드러운 거예요. 아주 달콤합니다.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왜 부드러운 말로 미혹하는가? 경계심을 내려놓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 다음에 교활한 말이라고 하는 뜻에는 어떤 뜻도 있는가 하면 유창한 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얼마나 달변인지요. 말을 잘합니다. 사기꾼들이 왜 속아 넘어갈까요? 말 때문입니다. 그가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갖고 있는지, 그가 어떤 정도의 신뢰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한 채 그냥 그 앞에서 하는 그 말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첨의 말도 잘해요. 사람들에게 다가가가지고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장점을 꼭 집어서 칭찬합니다. 정말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야 어떻게 하죠?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자기를 섬기게 만듭니다. 교우들은 자신이 섬김을 받는 도구일 뿐이에요. 이단이 극단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잘 대처해야 되는데, 바울은 어떻게 대처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주시하고 관찰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7절 끝에 이런 자들을 살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시하고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보살핀다는 뜻으로 오해하기가 쉬워서 제가 주시하고 관찰한다는 본래 뜻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시하고 관찰하는 기준이 뭘까요? 주시하고 관찰하는 기준은 이미 배운 교훈이에요. 이미 배운 사도적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표준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배운 교훈, 사도적 복음에 근거해서 옳고 그름을 가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사도적 전통에 맞는 말씀인가? 단지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는가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구절 이단들 줄줄 외우죠. 근데 그 말씀이 과연 성경 말씀인가? 사탄의 말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사도적 전통, 사도들, 교부들, 아구스티누스, 종교개혁 전 종교개혁자들,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자들, 종교개혁 후에 정통주의 신학자들, 그리고 지금 개혁주의자들의 그런 가르침의 내용들을 두루 섭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하는 이 감각을 가지고 어떤 말씀들은 밀쳐낼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수단은 신앙 고백서와 요리 문답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알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배우잖아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주일밤에 로마서를 강의한 이후에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 웨슬리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또 교리 공부도 가지면서 도르트 신조, 벨직 신앙 고백서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예배 모범, 대요리 문답 왜 공부하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성경만으로 충분하지만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일에 우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해서 자기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무엇으로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믿습니다. 라는 그 대답에 대해서 안심해서 안 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을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는 것으로 믿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질문해야 되는가 하면 성경을 무엇으로 믿습니까? 라고만 질문해서 안 되고 그 무엇을 무엇으로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물어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고백서고 요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통들을 지속적으로 공부하면서 성경이 실제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리적 표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준으로 삼지 않으면 사도적 복음과는 거리가 먼 내용을 따라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분들 없지 않습니다. 정말 순수하고 착하고 좋아요. 안타까운 것은 뭔가 그 순전함이 분별력 가운데 갖고 있는 순전함이 아니고 분별력을 상실한 가운데 갖고 있는 순전함이라 헌신이 과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낸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구성원들, 특별히 감독자인 목사와 장로, 집사님들은 교우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교훈을 거스르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이런 거짓 선생들을 관찰하고 주시할 뿐만 아니라 떠나라고 말해요. 떠나라. 살피라 떠나라고 말하죠. 이 말은 피하라는 말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상황을 바로잡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잡아야 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그냥 떠나거나 피해야 돼요. 우리가 똥을 왜 피합니까? 무서워서가 아니고 더러워서 피한다 그러죠. 왜 피하는가? 일반적으로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을 돌이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헌신을 하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든지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권면을 해야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볼 때 안 되겠다 싶으면 더 이상 말을 섞기보다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몸으로 실천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도 요한이었죠. 교회사에서 전해내려온 이야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요한이 어느 날 공중 목욕탕에 가 있었는데 이단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단자가 들어오자 사도 요한이 벌거벗은 채로 그냥 바로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말을 섞고 교제하고 접촉하면 그들의 가르침에 물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단의 가르침은 누룩의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다른 가르침을 자꾸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말씀 사역자와 교회에 대한 불만을 갖기 시작하고요. 슬슬 불평을 조장합니다. 그거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이에요. 불평은 할수 있습니다. 거룩한 불만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습니까? 모든 면에? 그럴 수 없지요. 그런 교회는 천상에나 있습니다. 따라서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죠? 정상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야 되죠. 공동의회 때 자신의 의견을 말하든지, 아니면 장로님들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든지, 목회자를 찾아오든지,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은 사탄의 하수인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들을 쭉 보면서, 다시 말해서 단호하게 이런 자들로부터 떠나라는 이런 명령들을 보면서, 아,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근데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는가?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마음이 냉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14장, 15장 쭉 살펴봤잖아요. 약한 자의 짐을 함께 나누어져야 될 것을 얼마나 강조했습니다. 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수준과 내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에서 떠나서 엉뚱한 교훈을 퍼뜨려서 교회 분쟁을 일으키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하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한몸됨을 파괴하고 성도의 교통을 변질시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꼭 생각해야 돼요? 이런 식의 질문을 하면서 슬슬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하죠. 작은 일이 아닙니다. 물론 저 역시도 교리적 표준 안에서 설교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표준에서 만약에 떠나 있다면 그런 분들의 권면을 저는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런 권면 가르침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생수와도 같은 순수한 말씀의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죠. 그런데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죠. 이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죠. 따라서 사랑과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한 분별력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혹한 경고의 말과 사랑과 동정하는 마음은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영적인 균형을 잘 이루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다 품어주고 받아주고 헤아려주고 이러기만 해서는 안 되죠. 또 그렇다고 맨날 지적만 하고 뭐가 잘못됐네, 이거는 이래야 되네, 저래야 되네, 이런 말만 또 해서도 안 되겠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 교회를 걱정하면서 권면에 말씀한 것을 살펴보긴 했지만, 그러나 로마 교회 전반적인 상태는 긍정적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 사실을 19절 이하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순종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바울이 이로 인하여 기뻐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바울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세상에 알려졌다, 세상에 전파되어졌다라고 칭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설명할 때 복음은 단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도 계속해서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마무리하면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의 순종이 많아졌다 그래요. 우리가 이미 배운 바대로 믿음과 순종은 상호 분리할 수 없습니다. 믿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하는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미 여러분들 다 배우셨겠지만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게 아니죠.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이라는 이 말은 실제로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있다고 그 사람이 착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말만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행함이 없습니까?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순종이 뒤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신앙의 절정이 뭐냐? 신앙의 절정이 뭐지요? 끓어오르는 신앙의 정서로 할렐루야라고 찬송하는 게 아니고 순종입니다. 순종이 신앙의 절정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믿어 순종케 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순종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수 없습니다. 제가 교회학교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 제가 유치부 설교했습니다. 제가 사울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사울, 왜 그가 폐위당했습니까? 성령을 못 받아서였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왜 폐위당했죠? 내가 내려들어 갈 때까지 기다려 그랬는데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라 그랬는데 살려놓았습니다. 소와 양들을 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를 버리셨다. 말씀을 버린 결과, 불순종의 결과는 육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 버려 두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이제는 순종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물론 계속해서 배우셔야 되죠. 배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배워야 되지만 이제는 더 많은 배움을 여러분들이 요구하시기보다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에 헌신하고 내가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순종은 맹목적이어서는 안 되고 분별력에 기초한 순종이라 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바울이 이와 비슷한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씀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선한데 지혜로워야 될 이유가 뭘까요? 왜 선한데 지혜로워야 될까요? 미혹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분별력이 없으면 그 순전함이 엉뚱한 일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창세기 기자가 뱀이 하와를 유혹한 다음에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광고는 사탄한테 배우시면 됩니다. 헛된 광고 말이에요. 내용이 있는 광고 말고. 이것은 게임에 빠져서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선악과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신앙의 정서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의지가 힘을 얻습니다. 싫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하지 않아요. 그걸 좋아하잖아요. 의지가 발동합니다. 좋아 보이니까 따먹고 남편에게도 준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작 따먹었는데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어리석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뭐가 사는 길인지 뭐가 죽는 길인지 잘 몰라요. 인생의 많은 과정은 선택과 판단의 과정이죠. 열심을 내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는 요즘에 별로 없습니다. 다 열심히 삽니다. 왜 실패하죠? 선택과 판단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국에는 해야 될 일을 지금 하는 게 좋습니까? 한참 헤매다가 나중에 가서 아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좋습니까? 후자죠.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헤매죠?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이죠.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는 어떤 것인지, 그 분량은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 나를 어떤 일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었더라면 일찌감치 그 일을 선택했겠죠. 그리고 남들이 저 뒤에 올때 이미 앞서갔겠죠.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 선한 일에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과 지혜는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거듭났지만 인간의 지정의는 죄 오용으로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만 오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따라서 지혜는 항상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잠언을 읽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욥기서와 같은 지혜서를 읽어야 되죠? 이 때문이죠. 바울은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선한 데는 지혜로 된다라고 말한 다음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말 성경 미련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순결하다,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우리 주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말했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악한 일에는 순수해야 될까요? 악한 일에는 왜 지혜가 필요 없습니까? 물론 악한 일에도, 악한 일을 분별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런데 왜 악한 일에는 지혜보다는 왜 순수함을 말할까요? 정보에 노출을 되면, 노출이 되면 내 마음이 거기로 끌려버려요. 내 마음에 순수해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 마음이 더럽혀져 있으면 악을 행하게 돼요. 우리의 성향과 기질이 순수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깨끗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틈만 나면 들여다보는 어떤 무엇, 틈만 나면 들여가서 보는 어떤 사이트, 그게 정말 좋고 선하고 깨끗한 것이라면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헛된 것이라면 오늘 즉시 그만두십시오. 반드시 거기에 여러분들은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시궁창에 이부자리를 펴지 않습니다. 그죠? 가나매 깨끗한데 잠자리를 펴요.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럽고 추악한 그런 것들을 기획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내 삶이 더럽혀질 때 그것을 그냥 놓아두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데는 둔하고 악을 행하는 데는 교활합니다.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어찌하든지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분별해서 선을 행할 때는 민첩하게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행할 때는요, 마치 바보 천지처럼 반응해야 돼요. 이게 바로 위로 도는 지혜를 소유한 신자의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앞서 제가 예를 들었는데 내가 평생 동안 이 일을 할 요량이었더라면, 그죠? 초등학교 때부터 그 일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생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이 왜 필요한가? 종말에는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성취되는 때죠. 모호했던 것들, 그 다음에 싹처럼 보였던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때가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그때 드러날 것들을 내가 추구하는 것, 이거보다 더 지혜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그 일을 염두에 두고 권면을 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한 다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는 사탄의 허리가 꺾여진 때입니다. 그러나 허리가 꺾여졌지만 손발이 아직은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마지막 날 그들을 무정행에 쳐넣으실 것입니다. 왜 근데 바울이 교훈을 거슬러 분쟁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왜 사탄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둘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 복음의 대적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혹의 영이요, 거짓의 영인 사탄이 그 배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요한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고 증거합니다.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용은 사탄을 가리키죠. 짐승은 뭡니까? 세상 나라를 가리키죠. 그 다음에 거짓 선자 입에서 나왔다 그래요. 천사는 지금도 거짓 교사, 거짓 선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심지어 사도바리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사탄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주의해야 되는지요. 물론 이 사탄은 마지막 날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멸망당한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현재 교회 안에는 활동한다는 뜻이죠. 선동가들, 거짓 교사들이 지상교회 안에 지금도 활동한다는 말입니다. 미혹의 역사는 지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과 대선과 후서에 나타나는 사도바울의 마지막 경고를 보시면요, 말세에 일어날 징조를 처음 언급할 때 미혹의 역사를 제일 먼저 언급해요. 미혹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아니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교회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는지 체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짓된 가르침이 있는 한 평안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교회는 늘 분쟁과 갈등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신천지가 예전에는 위장하고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요즘에는요, 버젓이 나 신천지다. 그래 놓고 교회 마당에 서서 막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래요.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왔다 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교회는 항상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승리한 교회로서 사탄을 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과 사탄이 멸하게 되는 것, 멸망을 받게 되는 것,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악이 멸해질 때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반석 위에 서야 될 지상교회가 거짓된 가르침에 의해서 얼마든지 평안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그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을 바라보고 교회를 더 성결하게 갖고 가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상하게 한다는 말은요, 그냥 툭 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산산에 깨뜨린다, 으깬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박살을 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평강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으깨실 것이라고 약속하는데, 아니 2000년 전에 속히라고 말했으면 이 일이 그래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죠. 2000년이 지났는데 속히라는 말은 과장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답이 뭐죠? 우리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밤에 특강을 들었죠? 시간 개념에 대해서. 무엇보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지만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오신다라고만 말하지 언제 오신다고 말하지 않아요. 따라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임박함이 우리에게 지금 닥쳐와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지상교회 싸움이 끝나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승리는 교회와 신자 자신의 경건에 달려있지 않고요, 은혜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기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인사를 많이 하죠. God bless you. 뭐 하여튼 은혜가 함께 하시길. 그런데요, 솔직히 의례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나요? 그냥 의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이 사실 앞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삽니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요, 기도하게 되거든요. 은혜의 방편이 뭡니까? 우리 배웠잖아요. 말씀과 기도라고, 성례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많은 경우에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호소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이 끝장날 때까지 기도를 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다가 말다가 잊어버렸다가 그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론으로 끝이 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16장 초반부에서 시작된 문안인사로 시작을 했는데,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문안인사를 했는데, 이제 자신과 함께 있는 고린도에서 자신과 함께 있는 여덟 사람도 너희들에게 문안한다라고 인사를, 문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를 말하죠. 디모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고 친자식 같은 사람이고 사도바울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도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디모데와 디도가 바울이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루기오는 사도바울의 친척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사항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야손은 사도행전 8장에 17장에 나타납니다. 바울이 머물 수 있도록 집을 내어준 집주인이었습니다. 소시바드는 아마도 베레아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파송했던 대표자 소바더라는 사람과 동일 인물로 보입니다. 소바더, 소시바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지를 대신 써주는 대필을 했던 더디오. 그 당시에는 대필이 관행이었거든요. 요즘에 우리가 컴퓨터로, 그죠? 워드 치듯이. 예전에는 대필로 그렇게 썼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이오를 언급하는데 고린도서 1장 14절에 나타난 바대로 바울이 직접 세례를 줬던 그 가이오로 보입니다. 근데 이 가이오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는가 하면 온 교회를 돌봐주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온 교회를 돌봐주는 사람. 근데 사실 이 정확한 번역은 식주인입니다. 식주인. 호스트.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국에 여행을 가잖아요. 그럴 때 민박집에 가지요. 계약을 만약에 했다면 민박집 주인이 밥을 해줄 것입니다. 마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 개역 개정반 성경에 식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요. 온 교회 식주인이라는 말은 이 가이오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교회 온 교우들의 모든 피를 채워줬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동지자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담당했던 재무관 에라스도도 무난한다고 말했죠. 재무관 에라스도. 이 재무관 에라스도는 그 당시 고린도에서 재무 담당관이었습니다. 고린도 극장 근처에 석회암으로 된 포장도로가 있는데 그 포장도로에 라틴어 글씨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사진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에라스도는 조영관이 된 데 대한 보답으로 사비로 이 도로를 놓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조영관이라고 하는 이 직책은 시 재정의 여러 측면들을 감독하도록 성출된 관리예요. 에라스도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책임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던 관료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사람들의 이름 쭉 언급을 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로마 교회에 대한 관심은 바울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데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그 교우들도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교우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부를 물었고 대신 에라스도도, 가이오도, 소시바도도 문안한다라고 지금 안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서로 안부를 묻고 교제하는 것은 송도의 교제의 시작이요 마침입니다. 송도의 교제를 시작할 때 안부를 물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전혀 옆으로 보지 않고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가버리는 분들 계십니까? 그것은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교회 안에 속한 지체라면 그럴 수 없죠.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보니까 좀 안색이 좋지 않으시던데 혹시 어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안부를 물어야죠. 신방을 하면서 교우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말이 제일 듣기 좋은가? 교우들이 자신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는데 이분이 찾아왔다. 한 번도 그러지 않고 반잔 봉사를 해주셨다.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제하는 이것이야말로 교회다운 교회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밤에 장로 두 분과 안수집사 세 분 임직식이 있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도가 터락을 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까? 우선은 말씀 사역자가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음식보다 더 중요한 건강의 수단이 없습니다. 먹어야 삽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 교회를 목양하고 그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고 이해되어지고 적용되고 실천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장로님들이 필요하겠죠. 또 어리고 힘든 이웃의 필요, 자기 스스로는 내가 사실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라는 말을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잘 돌아보고 그분이 요구한 것만이 아니고 그분의 여러 정황을 볼 때 말은 하지 않아도 이런 정도로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집사님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교회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섬김도 필요하고 또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소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안 돼요. 송도의 교제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고 그래야 바른 말씀이 전해질 수 있고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죠. 그런데 잘 살펴보고 만약에 독극물이 있다 그럴 때는 잘 걷어내야 되겠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궁전 하나님의 교회는 어때야 되는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 성령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드린 권면의 말씀 꼭 기억하시고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함께 힘을 다하는 사랑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시고 진리의 기둥과 토로서 이 땅 가운데 죽어져가는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 복된 사명을 하나님의 교회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서가고 든든히 서가고 순전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거짓된 선생의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고 또 이런 거짓 교사들을 쫓아낼 수 있는 감독자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이런 일꾼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간구하게 하시고 또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성도의 섬김과 사랑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한편으로 치우쳐서 참 잘 지내기는 한데 진리의 내용에 대한 이해는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는 교회도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있으나 사랑은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과 사랑을 양손에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현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말씀사역자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모든 구역 인도자, 교사들 교회학교 교사와 기도학교 교사들 일일이 다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섬김을 통해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되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 발 아래에서 상의하실 그날까지 이를 끝까지 믿음으로 부지런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